11월 말까지 교회력에 따라서는 올디너리 타임이라서 그 주제를 이번에는 그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그때까지 하고 12월 첫째 주 대강절부터 다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면벽기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유대나라의 13번째 임금입니다. 나이가 25세 때 등극하여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선한 왕으로 유대 역사에 큰 업적을 이루었던 임금입니다. 이 히스기야 임금이 생전에 세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대 임금으로 취임한 지 6년이 되었을 때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임금인 티글라 빌레젤, 일명 부울이라고 부르는 이 왕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이렇게 에워싸며 침공해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훅 가버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뭐든 해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위기는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이번엔 왕이 바뀝니다. 산헤립 왕이 그의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침공은 히스기야 재임 후 14년경에 일어납니다. 참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빙 포위가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모두 죽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퇴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말고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당신 죽는다, 이제 유언하라, 집에다가 유언을 하라, 이런 말을 던지고 이사야는 궁을 나섭니다. 아수르의 유대 침공과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아마도 같은 시기, 그가 왕으로 재위하던 14년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사건이 먼저인지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없지만은 추정해보건대 그가 걸린 질병이 먼저 일어났고 곧이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의 발병을 먼저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병고침을 받고 생명이 15년 연장받은 사건은 후대 신앙인들인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참 유명한 기적입니다.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이곳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위기를 맞은 자는, 생애 위기를 맞은 자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세아가 어떤 위기를 맞았나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예언자 이사야,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이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시기야의 상처에 놓았다는 구절로 보건데 아마도 뭘까요? 악성, 종기 이거였던 모양입니다. 이거 악성 종기 참 무서워요.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다리 쪽에 조그만 게 났는데 하루 만에 이만 커져요. 놀래가지고 닥터인데 달려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난다고 센 항생제 먹으라 그러대요. 그래 일주일 먹고 나니까 싹 줄을 내. 뭐 큰 난대요. 그거 종기 잘못 뭐 별 뭐 위험 없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경험해 봐서 알겠어요. 악성 종기라는 거. 옛날 의료가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 이 악성 종기 걸린다면 뭐 급속에 퍼져나가면 뭐 죽지 별 도리 있겠어요. 이때 희세기의 나이가 39살입니다. 40살부터 중년인데 중년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자기의 인생의 위기 앞에 뭐 했습니까? 2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것을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년도 채 되기 전에 여기는 다 40살 우리 거의 이제 40살 넘었지요. 40살도 되기 전에 인생이 막을 내리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섬교한 하나님께 살려달라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 볼 때 확실하게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왕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면 꼬꾸라져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비록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예언이 바뀔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것은 변경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때 없는 주관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축복을 내리셨다고 선언했다가도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철회해버리고 우리가 악행과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했다가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저주를 거두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은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예언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구약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그 약속, 신의 약속은 이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불변이어서 인생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악했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성령으로 보여주실 때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취되느냐 불발되느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축복 선포되는 축복과 저주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에 비록 예언자 이사야가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했지만은 그것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선포하신 죽음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이 지금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는 이런 가사로 된 복음성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뭐라고요? 기도 잊지 마세요. 이거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뭐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징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처음 자신이 죽는다고 예언했다가 다시 그 예언을 번복하여서 죽지 않고 병에서 낫게 하시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다는 변경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로부터 듣게 됩니다. 보세요. 병이 나았지만은 15년 살아가는 동안 또 뭐가 일어날까요? 의심이 일어나지요. 의심. 그런데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징표입니다. 징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달콤하고 좋았으나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할 징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냥 덮어놓고 믿지 뭐 징표까지 요구할 게 뭡니까? 꼭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왜요? 15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와요. 약해지면 의심이 들게 되고 의심이 들면 또 그 병 재발합니다. 그러니 그거를 확 믿음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아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구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시간이 흐르면 10도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과연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만약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스톱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자전이 반대로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도.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동안 전 지구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소용돌이는 고사하고라도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과 예루살렘 도성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거꾸로 돌면 어떻게 돼요? 뭐 부르쳐 박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조그마한 지구 하나 반대로 잠깐 돌리지 못하시겠어요? 농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지구가 돌고 있는 방향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은 히스기야의 눈에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착시가 일어나서 히스기야의 눈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뒤로 물러가게 보이게 하시고 뭐처럼 말이에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또한 다른 물리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빛의 간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해시계의 그림자가 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났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보았더니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병이 낫는다는 확신,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병에서 낫기 위한 신유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신유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소망과 믿음이 그를 삼키게 만들어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래 일을 이루실 일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도 있다고요? 징표,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말 그렇게 못 믿어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롭게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징표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참 자비로워요. 우리 같으면 내 말 또 안 믿는 거 너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가라 그러는데 그 거꾸로 살았어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래 다 죽었거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게 40세 된 사람도 있겠죠 이제. 거기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은 요단강 앞 모압 광야의 직결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배 타고 건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줄기를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걸어서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 흐르는 요단강은 개울이 아니라 홍수로 물이 콸콸콸 거리면서 불어나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와디강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말려서 걷게 해주셨듯이 요단강을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서 도보로 건너게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정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일곱 부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족속, 헷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일곱 개의 부족들 강력합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되어 있나요? 없어요. 돌팔매로 싸워요. 짝대기 가지고 싸우고. 이게 철기 문화하고 상대가 돼요. 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돼요. 그러나 뭘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콸콸 흐르는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강력한 부족 일곱을 다 쳐낼 수 있게 하신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첫 성을 뭘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을 한 세대 만에 정복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징표요, 징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기적 내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으니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도 징표를 보여주셔서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거 지향적이었지만은 우리들의 기도는 미래 지향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것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다 살았지요. 성도 여러분, 죽을 뻔했다라는 말과 살 뻔했다라는 말 이 중에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은가요? 살 뻔했다는 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가지고 살 뻔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을 뻔했다는 말은 살았다는 이야기. 뒤에 게 낫지 않아요? 낫지요? 죽을 뻔했다는 말이 더 듣기 좋지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생명을 건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12살에 히스기야가 서간 후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난 다음 3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라는 아들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태어났기에 왕궁에는 복된 일이고 축복받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 왕노릇 하면서 부왕인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55년간의 학정, 도덕적으로 코롭된 정치를 함으로써 부왕이 이뤄놓은 모든 업적을 모두 확 엎어버립니다. 므낫세라는 왕의 악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내리막길 파국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없었다면 유다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그런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지요. 그저 병이 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서 뭐 했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대통을 이룰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왕궁에는 경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비극의 시발점은 바로 히스기야의 잘못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행하였던 선한 업적을 내세우면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업적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땅 위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마음 아파서 못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당겨요. 불을. 많이 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만은 성도의 눈물은 고에너지라서, 높은 에너지라서 낮은 땅에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히스기야는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것 보시고 나 살려주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업적을 거론했습니다. 이것보다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요? 히스기야는 병나음을 받은 후에 나타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백나무의 자신이 무슨 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린 나를 낫게 하시면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주께 이 한 몸 다 바쳐 충성하며 헌신 다하겠습니다. 요라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스기야를 살리지 않고 그를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더라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 왕통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요. 오랫동안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병을 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병이 나와서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살아난 몸으로 한평생 무엇을 헌신하며 살 것인가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병 낫게 해달라고 조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자신이 왕이 앉아있으면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물어돌리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을 낫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대부분인데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기도로 병고침을 받는 믿음은 확실히 큰 믿음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하고서 그런 큰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값진 믿음입니다. 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여러 지체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기 전에 내가 병을 낳은 후에 병 나은 몸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를 소망하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몸에 병이 들려서 고생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해오면서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병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사도 만나서 약도 먹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부르짖음과 간구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나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병이 든 이유와 병나움 후에 주님께 무슨 일로 몸바쳐 헌신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업적을 들먹이면서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들의 범한 죄악을 기억하면서 자백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몸을 고쳐주신다면 어떻게 헌신하면서 한평생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으로 위기를 만난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이외에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가 막혀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풍랑 속에 있는 분들도 이런 위기를 벗어나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단지 아프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우리의 깨달음을 심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움직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약한 부분도 있고 약함이 진행이 되어서 병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이 병이 생겼고 이 연약함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병이 나은 다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1분 동안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